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을 위한 공화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정치 사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체 사상입니다. 통일부 자료실에 의하면 1977년에 북한의 청년 금성 출판사에서 발간된 혁명적 세계관과 청년이라는 책은 주체 사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다.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인민 대중은 역사의 추동력이다. 한마디로 주체 사상은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20대 어린 아들을 공식 후계자로 지명하여 권력 3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든가 주체 사상은 단지 허울 뿐이요. 실제로는 이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전근대적인 봉건 세습 왕조임이 다시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백성들은 주인이기는커녕 오히려 기아와 빈곤에 내몰린 그들은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북한 땅의 현실입니다. 공산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권력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도 중국의 마오쩌둥도 총칼을 앞세워서 자신의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강조하는 선군 정치, 군을 앞세우는 정치 역시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1945년도에 김일성 전 주석이 북한 땅을 장악한 뒤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 이르기까지 지난 65년 동안 북한 땅에서 숙청당하거나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봉하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기 후계자인 어린 아들에게 그 사실을 실습 교육이라도 시키려는 듯이 지난 화요일 날 연평도에 민간인 주거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간 주택 22동과 공공시설 8동을 합쳐서 총 30개 동이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폭격에 희생당한 분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각 봉사팀은 봉사팀 나름대로 이번 폭격에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는지 의논해 보시고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제 민간인에게까지 무력 도발을 서슴지 않는 집단과 이 좁은 한반도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봉하는 집단과 같은 북한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말할 것을 말할 수 없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권리조차 없이 배까지 골아가며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고통과 괴로움, 기아와 기근,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권력은 오직 천국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봉하는 집단들과 같은 땅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3000년 전의 왕이라면 오늘날의 민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권력을 지닌 3000년 전의 왕들도 모두 독재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독재 권력을 지니고 있던 다윗 왕도 자기의 왕좌를 자기 아들 가운데에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권력을 지니고 있던 다윗 왕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지닌 칼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라거나 권력은 칼에서 나온다거나 군대를 앞장세워서 선군 정치를 하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비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그 길로 떠나간다. 아비가 떠나가는 이 길을 언젠가 너도 반드시 떠나게 됨을 잊지 말거라. 그러므로 너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내 권력을, 내 군대를 앞세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너의 왕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권력이나 내 칼이나 내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과 왕국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절대 독재 권력을 자기 노력 없이 이어받은 솔로몬은 자기 손안에 들어온 절대 독재 권력을 시험삼아 이리저리 휘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말해보거라.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결제해 줄 것인즉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백지 수표 위에 써보거라. 그러나 솔로몬은 조아라며 자기 욕망이 갈망하는 세상의 것을 그 백지 수표 위에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관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많은 백성을 도저히 바르게 이끌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밀어주신 백지 수표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라고 기입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겸손한 중심을 열납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 외에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혜와 부귀 영화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밝혀주는 일화가 열왕기상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곽에서 창녀로 살아가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자신의 신생아와 한 방을 사용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자 두 여인이 서로 죽은 아이는 너의 아이요 산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팽팽해서 해결이 되지 않자 두 여인은 산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왕의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두 여인으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을 들은 솔로몬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아이를 토막내어 두 여인에게 한 토막씩 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한 여인은 그것이야말로 명판결이라며 기뻐했지만 또 한 여인은 사색이 되어서 자신이 아이를 포기할 터인즉 아이를 주지 말고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솔로몬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려 했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의 진짜 생모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 왕의 소문은 국경을 넘어 동서남북으로 전해졌고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스바의 여왕도 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궁과 솔로몬이 직접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또 솔로몬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에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칭송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우리말 복되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감탄사 에쉐르는 행복하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은 항상 과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보았을 때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소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혜를 지니고 있는 솔로몬 왕만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칭송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봉하는 집단들과 같은 땅에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기아와 빈곤과 불행을 겪어야 하는 북한 동포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임을 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복과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복과 행복과는 달라서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머물미 없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삼아 반드시 누구에겐가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작 몇십 년을 살면서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행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만나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진정 복되고 행복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기까지에는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은 귀환하자마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모으고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를테면 전도 보고 집회였습니다. 최소 1년여 이상에서부터 최대 2년까지 소요되었던 그 긴 여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고통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되돌아본다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끔찍한 여행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오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그 끔찍한 전도 여행을 수행했었는지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끔찍한 여행이었지만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시요 모든 일의 결과 되시며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행을 통해 친히 신묘 막측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사역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두 사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보고를 받는 내내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을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 28절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에서 제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한 단어 한 단어 의미 없는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는 그 단어 속에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본문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 집회를 가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나버렸더라면 우리는 본문을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15장과 결부해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보고를 하자마자 이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전도 보고를 끝낸 바울과 바나바가 단순히 그곳에서 머물렀다고만 증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도 보고를 끝낸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티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로 넘어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전도 보고를 끝낸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본문이 제자들, 함께, 오래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전도 보고를 끝낸 바울과 바나바가 안티옥에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랫도록 함께 머물렀음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오랫도록 지나게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계산하면 이때 사도 바울은 최소한 1년 이상을 안티옥에서 안티옥 교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세상의 1년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쫓아 사는 1년은 충분히 오랜 기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짧은 구절을 되풀이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했던 스바의 여왕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복되도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오랫도록 지내게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여. 행복하도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오랫도록 함께 지내게 된 안티옥의 이 사람들이여.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나 신비롭게 역사하시는지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울과 바나바와 오랫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특히 바울은 본문 이후에 신약 성경 4분의 1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를 제외하면 바울 한 사람에 의해 신약 성경이 절반이나 기록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틀을 놓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가리켜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 부르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쓰는 글마다 성경이 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과 오래도록 함께 지나게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참된 복과 행복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본문 속의 수리아 안티옥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되고도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인인지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내 곁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배우자든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나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 지금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삶으로 인해 모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만나고 알던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 삶으로 인해 불행 속에 빠져 있다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 사는 참된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참된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나와 함께 삶으로 인해 불행해하는 그 사람은 제쳐놓더라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불행을 겪을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참된 신자로 살기 전까지는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참된 신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흉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 언제나 깨어있는 참된 신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과 행복을 전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본문 속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 자신이 이미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에 대해 늘 깨어있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살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나 때문에 고통을 겪거나 불행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깨어있는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살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복되고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이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지난 23일 북한의 무차별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을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격려해 주십시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휘청거리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회 각계 각층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살아감으로 이 나라의 기틀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게 해 주십시오. 정부가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함으로 군인들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소신껏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인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정의를 구현함으로 공무원들이 명실공히 국민의 공복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이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복과 행복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믿는 집단으로 인해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도 속히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